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적 우위, 숫자적 어떤 파워를 사용해서 그 대제사장 아론을 압박하지요. 예,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해서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신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 힘에 못 이겨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과 더불어 그 신을 섬기게 되지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반응을 좀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물론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러시나?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막 분노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청하지요. 간절히 간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을 세웠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때 이제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여러분 남이 이야기할 때는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이 뭐 세상 다 무너진다고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류하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신이 그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크게 노하여 손에서 들고 있던 두 증거판을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던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깨트려버렸어요. 여기 크게 노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성경으로 보면 번역 성경에 보면 대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대노하여 크게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와이하라 와프라고 되어 있어요. 와이하라 와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가 막 와, 화가 치밀어 오르면 어디로 이렇게 콕 어디로 이렇게 막 증상이 났대. 콧김이에요. 콧김 막 이러잖아요. 막 화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여기 이 와이하라 와프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콧김이 뜨거워질 정도로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화난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모세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분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이 사람이 좀 미성숙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감정도 채 조절도 못하는 참 약한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확 막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성숙하려면 한참 멀었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는가 보죠? 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인가?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7편 11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와, 그러면 하나님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분인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왜 분노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왜 분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김충일 목사님이 모세의 분노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너무 이 오늘 본문을 잘 묘사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떠드는 자가 누구뇨? 금송아지에게 노래하는 자가 누구뇨? 금송아지에게 춤추는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돌판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뇨? 금송아지를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어 그들로 마시게 하라. 너희의 방자함이 하늘 끝에 이르는 도다. 느낌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예. 이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 판이 뭐지요? 그 판이 뭐지요?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러분, 요 판은요 정말 걸작품이에요. 전무후무한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증거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 돌판, 오래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돌판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감히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돌판을 내던져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가 만들어버렸어요. 모세의 행동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너무 과하잖아요. 아무리 분노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증거판을 그렇게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이 행동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행동의 의미요, 이것은요 단순히 분노를 참지 못하는 무절제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화난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분노는 모세의 분노를 하나님이 왜 벌하지 않으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뒤에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 샅샅이 뒤져봐도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망을 한다든가 책망을 한다든가 뭐 지적을 한다든가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입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종의 이것은 저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향한 저주가 그들 몸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실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저주의식이에요. 불살라, 부수어, 그것도 모자라서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어요.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5장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내의 간통을 분별해내는 절차가 나와요. 그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짓게 한 저주에 섞인 이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시게 해서 그 몸에 이상 증상이 나면 이 남자는 분명히 간통을 한 거예요. 탈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탈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6장에 나온, 아,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위의 의미가 뭘까? 이 행위의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정리해보니까요. 제가 딱 정리해보니까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네 가지로. 첫째는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같이 취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가늠한 여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자기들 방식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가늠한 여인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죄악의 흔적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게 한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부서뜨려서 가루를 내서 그것도 물에 타서 먹어버리죠. 완전히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모세가 어떤 걸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 외치지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나와라.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나와라. 그러니까 누구만 나와요? 레위인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진 끝에서 저 진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 죽여라 합니다. 그때 죽은 자가 3,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한 결과일까요? 그래서 지금 그가 이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모세, 너만 놔두고 내가 이 민족을 다 멸절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게 했어요. 왜요? 더 이상 이 민족 가능성 없다. 그래서 이 민족을 다 멸절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분노로 우상 숭배자들만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크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려고 그 사람한테 막 찾아갔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크게 화가 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서 같이 싸워요? 그럴 때는요, 슬그머니 내 화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싸움을 가서 말리고 있어요. 예. 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요 상황입니다. 요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막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누가요?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평생 한번 화도 안 낼 것 같았던 예수님이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보이는 대로 막 내려치는 거예요. 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표현들이 보세요. 잘 보세요.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셨다. 언제 이 표현이 나옵니까? 이 행위가 나옵니까? 화가 났을 때. 막 내 다 나가라 막 소리치잖아요. 다 나가라. 그리고 막 내쫓을 뿐만 아니라 쏟으시고 엎으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팠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상은 분노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 왜요? 더 큰 심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막아서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판을 깨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돌판을 깨뜨린다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깨뜨렸다 하는 것, 그것은 언약을 파괴했다, 언약을 무효화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함으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일방적으로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언약이 깨트려졌어요? 언약이 무효화됐어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죠?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요. 그런데 여기서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와 그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버렸습니다. 무효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찢기시고 상하셔서 본인이 친히 깨뜨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배려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배려.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까? 뭐 3,000명씩이나 죽일 필요가 있나? 모세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깨뜨려 주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언약이 깨뜨려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율법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마땅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뜨려졌다는 것은 언약이 파괴됐다, 무효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의 사건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소리의 차이예요. 소리의 차이. 들려지는 그 소리의 차이.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에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난히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우위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산 아래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시내산 우위의 소리는 거룩함이었고 고요함이었고 평화였고 영광이었고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의 수고를 알아주셨고 모세를 위로해 주셨고 모세를 격려해 주셨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눠주셨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던 자리가 바로 시내산 우위의 소리였습니다. 은혜가 있는 소리였고 감사가 있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산 아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산 아래의 소리는 방탕함의 소리고 요란함의 소리고 난잡함의 소리고 추잡함의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계신데요. 생각에 다 같겠습니까?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 자기 목소리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힘든 소리입니까? 그런데도요, 교회가 평화롭게 세워져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했지만 그거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참아내며 견디는 성도들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답답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번잡하지 않고 가지 않고 고요하게 평화롭게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시끄러운 교회를 가보면 다 자기 목소리 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안정되지 못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세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 뭔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품고 가요. 다 넘어가요. 그런데 내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내가 공허하고 내가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더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당들이 굿할 때 조용히 기도합니까? 무당들이 굿할 때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무당을 섬기는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합니까? 아니요. 형형 색깔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지요. 광란에 춤을 추고 꽹가래를 치고 소리소리 치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려하게 더 요란하게 떠드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속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으니까 가짜니까 그런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 소리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의 속에 텅 비어가지고 텅텅거리고 소리 나서도 안 돼요. 잠잠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잠잠할지니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는 어떤 소리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고요함, 거룩함, 평화로움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방탕함, 요란함, 추잡함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거룩함의 소리가 가득하길 바라고 고요함이 가득하길 바라고 평화로운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말씀의 양면성.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사실 처음에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되뇌어서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진리가 숨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난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 이 말씀의 양면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을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요? 우상을 숭배하면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맞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증거판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부패한 백성들, 이미 타락한 백성들,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더 이상 말씀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상실된,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 사람. 부패한 사람이다. 이건 부패한 사람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사라진 그 사람. 또 어떻게 평가합니까? 9절 중간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표현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결론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를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조차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내 심령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고 내 목은 고들 대로 고도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전혀 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히 하나님이 쓰신, 친히 쓰신 증거판을 내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몰상식하게, 무식하게, 그냥 화를 참지 못해서 무절제하게 진행된 일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증거판은 너무도 거룩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패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증거판과 비석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판과 비석. 뭐 그것이 그거죠. 다 돌에 새긴 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비석이나 뭐 증거판이나 다 똑같은 거지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비석은 어떤 표식이나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새겨놓은 것이 비석이에요. 그런데 증거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게 하기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래요? 증거판이래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우린 가슴을 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위로와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그 말씀 안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흔하게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듯이 정작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들은 말씀 다 깨뜨리며 살아가십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신비 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저 마치 내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리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 바뀌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만약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미 부패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목이 뻣뻣한 상태에 있든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깨뜨려질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의 말씀을 깨뜨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그 말씀을 나의 신비 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광란의 현장을 보며 이스라엘의 가증한 춤과 노래로 마음 아프셨을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미 용서하신 그 크신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용기 내어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돌판을 던져 깨뜨린 모세의 분노를 이해하며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룩한 분노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비록 깨어진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우리들의 더러운 마음을 던지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 속에 다시 생기를 얻어 생동감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진 돌판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 넣으셔서 우리들의 삶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넘어질 뻔하였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